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생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늘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지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어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더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사를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버리게 하고 항상 주님의 쓰임받도록 올리든지 낮이든지 주의 영광만을 돌리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께서 운영하시는데 우리는 이 점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억지를 부리면서 오기를 부리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힘든 인생을 하나님이 접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계셔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다 주님의 의미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를 기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을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숨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후대 사람들이 이 성경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만큼 잔소리를 했으면 좀 들어먹든지 좀 지키든지 하는데 왜 그들은 죽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느냐. 참 답답기도 참 답답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답답답고 말할 그런 잽이 못 됩니다. 우선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자체가. 아침에 주부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남편 출근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보내면 나한테 빨리 연습고 아침 연습고 봐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생각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 때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취지하고 인간이 받는 그 인간의 생각하고 이거 이빨이 안 맞다가, 약이 안 맞다가, 자기 어긋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 그걸 적었다 합시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적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 우상 섬기자.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숨기지 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수치를 적어놨다 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모세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적어서 우상 안 받들고 하나님 숨기면 이게 그 율법을 지킨 건지인지 안 지킨 건지 뭐로 판정되립니까? 예. 자기는 손으로 만든 것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적은데도 하루에 열 번씩 끄집어내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선지자가 한
과사한 말에 닭달 내면서 너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왜 안 지켰어? 이래 나오면 뭐 어쩌라고? 더 이상 뭐 어쩌라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안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 쪽에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닭달 내시고.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정신 차려서 진중하게, 진지하게, 그걸,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을 총동원해서 양심에 가책이 안 될 정도로 신앙 있는 신앙은 탕 동원해서 지켰는데, 다음날 되면 또 빵점을. 또 시험처럼 또 빵점을. 뭐, 어떻게 지키라면 도대체, 어떻게를 지키자, 이 말이죠. 이게, 꼭, 부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여자가,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친구 보고 자기는 나를 좀 배려해달라. 그럼 남자가 배려해줄게. 배려해주지. 식당에 갈 때는 어디 데이트나 나를 먼저 배려하라. 배려해줄게. 그래서 둘이 이제 데이트합니다. 데이트한 지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여자가 삐지고 나 집에 갈래. 그럼 남자는 뭐 어쩌라고 뭐가 문제인데. 그냥 남자는 배고파 그럼 식당 갔는데 식당 가자마자 여자 삐져가 돌아서가 나 집에 갈래.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럼 남자 여자 사는 말이야. 나 이제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왜 이렇게 그 의자 없는 그런 식당 앉아 하면 내 몸 추스기가 힘든데 왜 그걸 배달하냐? 남자가 치마를 입어 봐야지요. 헐. 뭐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아무리 있어도요, 사람은 이 말씀을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몰라요. 취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말씀을 지키고 뭘 지킬 때, 항상 그 버릇이 뭐냐면은, 이게 자신의 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인간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바르게 돌립니까?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자기 일로 출발해서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일, 곧 자기 일로 여기고 이걸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너는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에 편에 서서,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지키란 말이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심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 실컷 자기 땅아 지키다가 지키면 다음에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아무리 보내고 부준을 보내서 지키라 해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우리 쪽에서는 헐 하나님 도대체 뭐 어찌 우리들이 더 이상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뭔가 구조가 와락이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고장난 거예요. 방앗간에 가서 고추를 빠야 되는데 고추 빠는 기계에다 고추 집어여니까 고추가 뜨개지가 나온 거 그거 기계 고장이거든요. 가래떡 하는 게 뭉치떡이 나온다면 그건 기계 고장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수시엽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기도 많이 해도 이 기계 자체가 이미 고장난 기계에 대해 가지고 어두운 면이 계속해서 나온 거. 예? 하나님 예수님 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온 게 더럽다고. 좋은 거 들어갔는데 분명히 나오는 것은 똥이 나와요.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것을 내가 받겠느냐? 말라이 같은 경우에 너가 지금 네 땅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내가 보기엔 도저히 더러워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내놓는다 이 말이죠. 아니, 인간 자체가 고장난 걸 어떻게, 고장난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고장난 걸. 여기서 우리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그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하냐면,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지키면, 항상 이 말씀 지키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느냐 하는, 그 반대 거부를 계산하는, 그 이 말씀 지키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고 간주하는 그 아주 더러운 버릇 때문에, 이 말씀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득이 오느냐 하는, 자기 일로 간주하는 그 더러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취지에서 보내냐 하는 것은 이 본문 가지고서는 다 알 수가 없고, 해답은 신약 성경에서 해답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포도원 비유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포도원 비유가 무슨 비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 종들을 계속, 그 농부들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이 제대로 소출을 내는지, 그리고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정말 흐뭇해할 만한 좋은 포도를 맺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시단을 보내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그 종들을, 그 주인님께서는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 실거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농부들은 이걸, 그 종들을 때리고, 예, 아주 겁을 주고, 후쳐 보내고, 또는 죽여버리기까지 한 데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들을 보내면.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아들은, 우리 이, 포도원에, 그, 저, 상속받을 재벌 2세니까, 저놈만 죽이면 이제 포도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거된다, 완전히 우리 거로 넘어온다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라는 예를 들어요. 이 농부와 주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농부는 지금 여기 일하고 있거든요. 농부를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든지 일을 한 당사자가 일을 했으면 그 일을 애쓰는 노력한 자기 영광과 자기 보람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농부들은 실컷 자기가 일했는데 모든 영광과 모든 열매는 포도원 주인 대신은 주인이 가져간다는 데에서 인간은 숨어있는 반발심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겁니다. 숨어있는 반발심. 우리는 뭐고, 우리는 뭐고, 하나님은 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찬단 말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이렇게 종부르듯이 불러도 돼? 그럼 우리 인간의 나름대로의 우리의 명예는, 우리의 명예 회복은 어디서 하는데? 우리의 그 만족도는 어디서 찾는데? 그래, 이러한 생각으로 농부들은 종들을 때린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주인 보기에 농부들 자체가 고장이 났는데, 뭐가 고장 났냐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어느 정도 돼야 공경하는 마음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농장에서 일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손으로 소출 나게 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 소출을 바칠 뿐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이렇게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을 여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이걸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농부들이 그런 마음가짐,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종들이 오면 그 차로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딱 소출을 준비해 놨습니다. 가실 때 빈손 가지 마시고 이거 들고 가서 우리 주인님 기쁘게 해주세요 하고 줬을 것이고, 마지막 때 아들이 오면, 기다렸습니다. 상속자가 오셨군요. 이제는 우리하고 잘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종들은 종들을 죽이고, 아들은 아들 죽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고장난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방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쪽, 어떤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장소에 이렇게 계셔서 그 어떤 실적을 거두면 그때그때만 그때마다 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가보면 거기 안 계시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약속한 거.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어떤 뭐 목사님의 어떤 부흥사가 여러분들 부흥회 할 때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앉아야 박수 같이 치고 뭐 이렇게 은혜 받아야 은혜 받 말씀 순전히 은혜 받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뒷자리에 있는 교인이 그 부흥회 하면서 부흥사 하는 말이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뒷자리에서 앞자리가 앉으면 무조건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흥사 시킨 대로 박수도 이래 쳤다가 저래 쳤다가 다 쳐보고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좀 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도서 시킨 대로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인간들 목사하고 교인들끼리는 이게 어디서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어디고 뭐고 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더 쉽게 말해서 아니 더 어렵게 말해서 같은 말입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면 거기 안 계시니 계시지를 않아요. 계시지를 않아요. 요런 식으로 딱 그 틀을 잡아서 하루에 성경 다섯 장 보고 기도 30분 하면 은혜 주시고 딱딱 이렇게 뭔가 책에 잡혀 있는 철도 있는 예? 무질서하지 않고 그 아주 질서가 있는 반복되는 규격화된 그런 어떤 법칙 따라서 자기 이걸 이렇게 반듯하게 살면 그때마다 탁탁탁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팍팍 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면 아무 소리 멍하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위반한 것처럼 느껴져요. 위비커터스죠. 예. 찾아가면 안 계시고 삐지고 돌았으면 거기 계시고 다시 찾아가면 안 계시고 삐 도대체 손에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시도한 거예요. 모든 게 내 행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려면 내 행함에 대해서 딱 그렇게 내가 원인 대해서 그런 결과가 방정식처럼 짝짝 맞아떨어지는 그런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징크스로 갈까요? 예. 나는 반드시 이런 상황, 반드시 이런 효과 봐. 그걸 쥐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는 네 법칙을 네가 네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러하라고. 그러면 그 방식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든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부흥사, 뭐, 교인 관계에서는 딱 의사소통이 돼. 이렇게 하라, 뭐 하라, 예, 하겠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네. 뭐가 앞뒤가 맞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뭐 하락하면, 예, 말씀도 살아 복을 오겠다. 말씀도 살아 복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자꾸 약속을 위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스스로 약속을 철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우리 아는 분은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에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믿냐 하면 50년 믿고 있어요. 있는 건 다 날아갔습니다. 있는 건 다 날아갔어요. 목사마다 그 이야기를 안 한 목사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믿자, 어린아같이 믿으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서 하더라. 그래, 내가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아예 순수하게 믿자. 순수하게 다 믿어봤고, 순수 곱하기 순수, 순수, 제곱 순수, 백날 했습니다. 다 헛바이.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런 소리 했죠. 11조 하셨습니까? 하신 만큼 손해입니다. 예. 아이고, 한국에서 그런 솔직하게 하는 목사님이 아주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건지.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냐 하면, 사람이 사람 대하다시, 니 내가 약속했지, 대화할 때는 수준이 사람과 사람 차원입니다. 서로 이익을 챙기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귈 때는 절대로 우리 이익을 보장 안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보던 주인이지요. 그래, 주인이다. 난 농부다. 그래, 어쩌라고. 이렇게 해주면 뭐 주시랍니까? 뭐 주기는 뭘 줘요? 지가 지 마음대로, 머릿속에 지 마음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포도원 농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손으로 소출을 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래야 될 건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해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죠. 그게 무슨 공격입니까? 그건 자기 공격이죠, 자기 공격. 자기 공격이 딱 이 밑바닥에 잠겨있는 이상은 어떤 말씀을 줘도 그거는 우상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상 아닌 주의 본래 뜻은 주님의 입장에 서는 뜻은 뭡니까? 주님의 생각이 있어서 율법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에 대한 물으신다면 답변은 간단해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성경 보면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2편에 여기에 10절을 11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돌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않을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한 정글을 줄지는 저희 자손으로 영원히 내 위에 앉아주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르렀어요. 내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 언약이라는 말을 이 어려운 이 성경 기적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란 말씀 속에 언약이란 우리가 아는 문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가 어떤 캡슐 안에 들었어요. 캡슐. 예.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에서는 물주머니라고 이야기했죠. 물주머니. 예, 풍선 안에 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에 물주머니 안에 이렇게 캡슐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그 완성된 것을 그냥 선물로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실습하면 더 확실한데 실습하면 또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상상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저 풍선에다가 물을 이렇게 상봉에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저기에서는, 이제, 정권사님 좀 버려올게. 정권사님 얼굴을 떠지다 합시다. 딱 떠지니까, 정권사님 얼굴에, 점점 얼굴에, 펑! 맞아가지고, 풍선 터지면서, 물이 얼굴에 흠뻑 젖을 때, 이게 율법을 지킨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완료된 것이고, 완성된 거예요. 모세 율법보다 율법이 후대에 나오면서 그냥 후대에 나온 것이 아니고 완료된 상태에서 후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 언약을 이렇게 얼굴에 퍽 해가지고 온몸에 뭐가 묻었지 물어보면 흔히 우리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를 죄께 담당시켰다는 그분이 바로 다윗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얼굴에 거절하고 덮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분이 따로 계심을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 언약의 대표적 시편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번제를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또지 무슨 말이냐면 지키라는 건 언제고 지금 너희의 제사를 번제를 제사시는 걸 원치 않다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부흥되는가 가해보니까 사람은 조상 제사 지는 것처럼 주일날마다 제사 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사 세보면 내 교회가 부흥 안 되지 싶어요. 제사했으면 뭐 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뭔가 한 것처럼 성질 들고 헌금 들고 하고 참석하고 뭔가 참여했으니까 뭔가 은근히 노동을 했는 것 하나님 노동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그런 제사를 시켜놓고는 제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씀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다. 두루마기에 있는 소수의 요새만 성경책이죠. 성경책에는 모든 것을 다 지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현재 너희들의 왕으로 임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평소에 우리가 율법 지켜서 우리 노동의 대가를 빼먹겠다고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왔던 그 우리들의 신보가 그 다의 언약을 홀로 다 지킨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많은 백성 중에서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하고 이 죄를 어찌하고 말씀 주면 이 말씀 지켜서 내 영역을 더 넓히고 확장시키고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공격 같은 소리야. 내 공격 오직 내가 애써서 내가 얻은 것 가지고 내 공격에 몰두했던 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앞에 뭐 별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주여 약속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명세대로 될 겁니다. 주님의 성실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 나라하고 유대 나라의 그런 점에서 유대 나라 그런 점에서 이방 나라와 다른 차이성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차이성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대 나라에게 지적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절대로 믿지 마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지 예레미야 본인이 선지자면서. 본인이 요새 말하면 본인이 목사면서 목사만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 제사장과 이 왕들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금력이나 권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백성들 양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에리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거의 듣지는 않아요. 에리미야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목사들이 하는 말이 진짜 하는 말이 맞는지 딱 대조할 거 아니잖아요. 대조를 해보니까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쪽이고 저 그 에리미야 쪽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혹 마음에 듭니까? 역시 하면 복받는다는 쪽이 훨씬 우세해요. 이게 훨씬 우세하다고요.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모임에 어떤 분이 친구인가 그 서울에 어디 있는데 그 면목동인데 한번 가봐라. 이제 가봤던 모양이죠. 가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가지고 섰던 그 편지를 제한테 이제 메일로 보낸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청년들 몇 명 모여서 하는데 그들이 금방지게 나보고 믿음이 없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청년들이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적인 게 아니다. 라고 이래 글이 쭉 나와요. 그게 뭐가 실제 그들이 잘못됐냐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게 이렇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 따로 있고 현재의 믿음은 미래의 믿음 따로 있는데 일단 과거의 믿음 받더라도 그 믿음을 자기 행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놔줘야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데 그 청년들은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더라. 그래서 그 매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과거에 믿음 있고 현재 그게 그분의 주장 그 화난 그분의 주장이 한번 참석해본 그분 주장이 화가 난 이유가 믿음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은 세 종류가 있단 말이죠. 과거 믿음 현재 믿음 미래 있는데 과거 믿음, 현재 믿음은 주께서 은혜 주셨지만 미리 믿음은 자기 행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이게 믿음의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한번 비첨을 얻더라도 나중에는 믿음이 탈락한 성경 기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외로움이 쫙 써놨어요. 믿음은 침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써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뽑아가지고 믿음은 현재 믿음과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수서 노력해야 그래야 미래 믿음까지 보장되어서 가는데 왜 미래 믿음은 생각 안 하더라 젊은 그 젊은들이. 그래서 매일 보신 분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저한테 매일 보냈어요. 그 제가 매일 답장을 보냈죠. 성경은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했었는가 다 완료했는가 그걸 증거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세 정도 나눈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지 구원에 미친 사람이에요. 지 구원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 천당문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너 가르쳤어요 천당을. 안 가면 되지 뭐.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기존의 목사들이 같은 거 똑같이 가르쳐요. 그거나 예. 그래서 그 면목도에 모인 데서 그게 아니라고 지적했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가 지금 예수님 공격에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죽어서 좋은 나라 가는가 천국 가는가 여기에만 자기 공격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에레미야 백날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구원 받다가 훨씬 설득력 있고 납득됩니다. 왜? 인간은 자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화로도 망하게 되었거나 소리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적분 하장적으로 저 젊은 사람들 이론만 하고 실제로 믿음이 경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데 믿음이 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내가 이거 예수님이 전당하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죄구나. 이게 나를 우상숭배한 거구나 하는 깨닫는 게 진짜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 만남의 현상이죠. 우리는 포도의 농부처럼 그냥 황궁 무지로 소이다 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종된 것을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분이 되겠습니까? 종들이 왔을 때 다 이루었다. 진짜 이 포도원도 농부가,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진짜 주인공은 우리 상속자 대신 우리 아들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의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공로와 의의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한 진짜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킬 때 노림수가 강렬합니다. 이거 지키면 뭐 주실랍니까? 얼마나 이득이 떨어지겠습니까? 장사 속으로 지키는 거 우리 주님 공경 아니고 나의 공경인 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에 대해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아는 것 그것이 그게 축복이고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봅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이루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